오늘 말씀 제목은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인상입니다.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왜 화장실 얘기냐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회사에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입사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회사를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온몸을 불사르듯이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고 막 행동을 하는데, 또 다니다 보면 또 불평도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처음 사랑을 구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치 자기 것이 이렇게 된 것처럼 되면 태도를 180도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첫인상 중요한 거 다 알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끝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은 끝인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끝인상은 어떨까요? 끝인상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예, 끝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그런 재능을 또 많이 받았던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일평생이란 말은 이 솔로몬의 말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교한 이후에 말년에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닷과 르손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죄와 불순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정말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좀 변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금기시하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다 못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바로 에돔 사람 하닷과 또 엘리아다 사람 르손을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절과 23절에 이렇게 나눠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 1절과 23절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 일으켜 또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으켰다라는 말은 이 원문 뜻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이제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공격하다, 대항하다, 원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마치 이렇게 사탄처럼 이 솔로몬을 괴롭혔다는 거죠. 징글징글하겠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참소하고 괴롭힙니까?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나오죠. 그 사탄이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을 괴롭혔는데,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그 어떤 대적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위협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후에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막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부강했잖아요. 태평성대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이 강력하고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렇게 많은 문제와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또 대입할 수 있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우리가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뭘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하닷, 에돔 사람 하닷, 여러분 에돔이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죠? 에서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죠. 에돔이 북다란 뜻인데 이게 에서의 별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에서의 후예들을 말하고 이 르손, 엘리아다의 르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엘리아다가 뭐 하나님이 돕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이름인데 솔로몬을 괴롭히고 있네요. 엘리아다의 르손, 르손이라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아람왕 벤하닷의 어떤 이런 조부, 뭐 헤시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초라해지고 약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하닷과 르손이 일어나가지고 감히 강력한 왕인 이 솔로몬에게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그런 또 진리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또 뭘 느껴야 되죠? 누가 생각나야 되는데요?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네, 삼손입니다. 삼손. 아주 위대한 사사.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힘을 받았던 삼손도 뭐 맨손으로 이렇게 사자를 찢어주시기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방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 다 낭비하고 자기 힘 다 빼고 맞으면 이렇게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그런 비참한 일생을 또 맞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인가? 그의 많은 부인인가?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또 솔로몬이 부인이 많다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의 모든 것들, 그의 부강한 능력들, 재능들 이런 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어느 한순간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 하나만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7절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드레핀 백합화만큼도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만큼 못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어떻게 맺는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극단적인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참 평안과 열매를 갖다는 것을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것은 세상 모든 역사의 현장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 사람 하닷과 이르손이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다윗은 그 과거에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침공했죠. 그래서 이제 피해 사륙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에돔도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요. 이제 에돔에 가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이란 사람이 6개월 동안 이 에돔에 머물면서 이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6개월 동안 거기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요압의 집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행한 이 지나치지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런 학살은 사실 에돔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감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표출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이렇게 형제 국가이지만 사실 적대 관계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전에 과거에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가나안 그 들어가는 길목에서 에돔 왕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스라엘과 에돔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에돔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잔인한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 진멸 방식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와 전쟁을 하고 어떻게 싸우는 거는 그걸 결정하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돔의 이 하닷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작은 아이였던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일어나서 나중에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 왕의 후손인 하닷이 요압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왕의 그 아비의 그 신복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자기 아버지의 신복들과 함께 애굽으로 탈출했다는 거죠. 작은 아이였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이란 이 공궁에 빠진 아이를 왕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기의 어떤 처제와 또 결혼도 시켜서 아이도 갖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왕비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내용과 좀 비슷하죠. 모세가 마치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닷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지도자를 살려주신 것이었다면 이 하닷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 이 작은 아이 하닷이 애굽으로 가는 걸 못 막았어요. 마치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 솔로몬의 또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준비시키신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역사의 현장과 그 시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도 어떤 시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진 사건들이 많죠.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 그 당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고 또 마지막 때에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 우리도 원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일들이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이 또 다 드러나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그 누구도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하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막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대적이 일어나고 솔로몬을 막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견고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그런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범죄하고 죄를 범할 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살아가기 힘든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돈, 뭐 여러 가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2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누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집이 큰 데 산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백악관에 그 뭐 지하에 무슨 지하 방카가 뭐 핵폭탄도 피할 수 있다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 안이라는 뜻인 거 알죠? 밑발, 하나님 말씀 안이라는 뜻. 이거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또 왜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잠언 2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왜 우리가 안전할까요? 모든 사람의 일의 작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모든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될 때는 훈계도 하고 회초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체벌도 걸리나요? 네, 그런 분명히 책임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괴롭게 하셨지만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또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두 동강이 나게 하셨지만 다 빼앗진 않으시죠. 마치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이렇게 붙드셔가지고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또 이루셨다는 거죠. 사실 나라가 두 동강 났지만 이렇게 다 빼앗지 않으신 것은 이 다윗에게 예언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려니와 내 은총을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징계를 하셔도 완전히 이렇게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엎드러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깡통을 차도록 망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붙드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 붙드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방식이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죄에 대한 아픈 마음과 거기서 돌이켰다라는 그런 심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글들이 이제 전도서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았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도 하고 간섭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걸 경험했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용서와 긍휼의 아이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늘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하지만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